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우리 9절을 좀 6절을 좀 볼까요? 3장 6절.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큰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가라, 가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들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보시면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시면 물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표면적 동기는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의 가장 밑바닥에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지금 모세는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좀 보십시다. 구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이제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좀 오늘 보겠는데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좀 우리식대로 이해를 돕자면 이런 표현이죠.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끔 여러분 일상 속에 잘못 걸려온 전화들이 있죠.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전화가 잘못 걸려와요. 제가 쓰는 번호가 그 식당 번호인 것 같아요. 과거 썼던 사람이. 뜨락이죠. 그래, 뜨락이죠. 그리고 주문을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막 해요. 네 분 12시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아, 거기 어느 식당 아니에요? 그 식당 이름이 뜨락이라고 떠요, 뜨락.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톤 그 뜨락 손님들 전화를 제가 받아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쓰던 번호는 신용불량자 같아요. 맨날 이자 연체됐습니다. 빨리 납입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자꾸 무슨 문자 오고 불안해 죽겠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잘못 걸려 올 때 여기 전화 잘못됐습니다.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지금 40년 가까이를 텅 빈 황량한 벌판에서 누구 하나 편안한 대화 상대 없이 한가로이 떠다니는 뭉게구름 보면서 양떼를 몰고 있었어요. 그 양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애굽어라 말이에요. 이제 그 모국어마저도 다 기억 속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모국어와는 툭 떨어져 산 세월이 벌써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한 이야기 중에 그 어피스탄 표현이 있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제. 그 표현이에요. 40년 떠나 있었으니까 발음도 엉키고. 자기 처지에 몰두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작은 프로젝트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 내가 누구간데 이제 다 늙은 나이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이러십니까?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손에 땀 있고 젊을 때 좀 부르셨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이라도 가져보겠는데 이제 와서 새삼 아닙니다. 잘못 전화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모세의 반응이 중요하지만 모세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대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흠의 임마크. 이 말은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법 하잖아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든지 조금 더 이제 계산을 하자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라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예요. 그를 격려해서 일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근데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여러분, 어느 옵션이 제일 확실해요? 예? 내가 능력 줄게. 두 번째는 넌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같이 갈 거야. 어느 옵션이 제일 확실한 겁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나님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옵션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고 내가 네가 애굽으로 갈 때 거기 같이 갈 거야. 이것이 구약식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득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모세와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누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얘기.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낮은 데로 향하는 사명을 주실 때는 거기에 우리를 등 떠밀듯 가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라라는 말 속에는 내가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가라는 명령 속에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이 모세의 반응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답변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가라 하신 그 길에 순종보다는 그것을 논하는 습관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상적 결론을 내리고 통계와 예상을 만들어서 안 될 조건만 자꾸 논해요.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논한단 말이에요. 그 자꾸 하신 어느 그 그룹의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분 유명한 그 주제어가 하나 있더군요. 뭐 이제 부하 직원이나 임원들이 그 리포터를 만들어서 또는 어떤 보고를 할 때 안 될 내용들만 다 합리적으로 딱 수치, 통계,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번에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 회장님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인생의 주제어가 하나 있어요. 해봤어? 누군지 아시죠? 해봤어? 가봤어? 항상 답은 현장에 있어. 이분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그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해서 되는 세상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참 불가피하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해석이 돼서 발을 딛거나 앞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흐르는데 거기 무슨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해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죠? 발을 담그라고 명령합니다. 요단 앞에서도 그렇고 홍해 앞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토해내신 다음에 벌판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 걷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익혀야 될 게 뭐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이죠. 그런데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논해요. 그 얘기입니다. 13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이 모세가 꺼내놓은 예상 답변이고 예상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이 예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예측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릴 때는 이거 예상 못했을까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인데 비교조차도 안 되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이 4장 1절 속에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반응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여론, 통계를 통한 어떤 흐름, 대세, 사회적인 경향.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줍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통계나 수치에 말하자면 착시 현장을 일으켜요. 시각적으로 속는단 말이에요. 이는 왜 그런 통계가 우리 정책이나 결정의 우선순위의 기준이어야 할까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이, 영혼들이,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정작 뭐예요? 자꾸 인구수가 줄고 학생수가 주는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통계의 기준일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 보이지 않는 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섭고도 놀랍게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마저도 다수결로 결정하려는 수많은 인본주의적 시도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동성애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벽에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인권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와는 좀 분리해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반응,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진리라는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텐데요. 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4장 10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이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지 못하는 이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자 4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입에 할 말을 주라.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정적인 조건과 내용을 쏟아내는 모세 앞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자, 우선 이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는 적어도 다른 모든 여타 조건을 다 배제하고 모세의 일상의 신분 같은 존재였어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에 들려지는 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붙들듯이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항상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일상의 용도였습니까? 양떼를 몰 때 도구로 쓰였고 늘 몸에 한 그 지체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존재는 마른 막대기 그리고 모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모세의 지금 일상 자체가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일상이고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미션과 일을 맡길 때 뭐 특별한 걸 갖추게 하거나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가 지금 뭘 할까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늘 소소한 일상의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 지팡이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이 담아주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지팡이로서 용도가 변화됩니다. 이 지팡이는 어디서 새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경험의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늘 아침에 눈 뜨면 모세의 손에 항상 신분처럼 들려져 있던 지팡이에요. 마른 막대기. 근데 그것이 모세의 전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아이콘이 돼요. 그 아이콘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이 담아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거나 또 우리를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첫 번째 동작이 뭐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제 새로 시작된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 순례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순례길의 동행으로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어디서 갑자기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늘 모세의 일상에 녹아져 있던 분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음성은 뭘까요? 우리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맞춰보십시다. 나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한다든지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매일 내가 무의식 가운데 해오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다가오시길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 일상을 여러분들의 새로운 은혜의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구는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데 우리 이 순례길에 은혜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초이까지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지팡이 이야기로 맞춰지는 거예요. 지팡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늘 내 일상에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분신 같았던 존재인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 그 일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녹아진 새로운 은혜의 동력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그 동력으로 우리는 다시 길고 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순례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기로 이 아침에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특새가 한 주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정원 목사님이 며칠 전 허리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마취를 또 약을 쓰는데도 그 고통이 사그라들질 않아서 어제 잠깐 저녁에 신방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이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새벽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병원에 또 우리 멀티실에 이호희 형제가 심장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호희 형제는 아주 잘 수술이 돼서 어제 벌써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또 특별히 그 외에도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이제 특새도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남은 새 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순례길을 걷도록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